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카프카의 일기 프란츠 카프카지음 제2권 1910년에서 1911년 그런데 이 진실은 아무데서도 그렇게 순수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로 완성된 시민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다에서 앞쪽에는 거품이 일고 뒤쪽에는 지나간 흔적을 남기며 즉 주위에 수많은 작용을 하면서 배를 타는 사람은 몇 개의 나무 조각에서 아직도 서로 부딪혀 밀어내리는 파도를 타는 남자와는 아주 다르게 여행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남자가 즉, 이 시민이 덜 위험에 처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소유물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연결을 파괴하는 자는 그를 함께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친지들은 이런 맥락에서는 정말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은폐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내 직업에 의해서 내가 상상하는 혹은 실제로 존재하는 고통에 의해서 문학적 취향에 의해서 등등 완전히 은폐되어 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근본을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너무나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나는 밥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런데 단지 15분 동안만 멈추지 않고 내가 이 근본을 느낄 필요가 있다. 익사자에게 물이 흘러들어가듯이 악에 찬 세상이 내 입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마을에서의 어린 시절을 아직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말고 현재 나와 총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는 거의 말할 수 없다. 어쩌면 내가 원할 때면 내 상황이 그것을 요구하는 그때 가서야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총각은 해야 할 것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겪은 것도 전혀 없다. 현재는 어떤 차이도 없지만 총각은 정말 순간만을 갖는다. 오늘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시절에 왜냐하면 어떤 것도 그 시절처럼 완전히 파멸되어질 수는 없기 때문인데 그 시절에 그는 자신의 근본을 지속적으로 느꼈을 때 잘못했던 것이다. 마치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어떤 궤양을 갑자기 알아차렸던 것과 같았고 그 궤양은 지금까지 우리 몸의 끝까지 남은 그런 궤양이다. 아니, 그 궤양은 끝까지 남은 그런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몸에 지녔던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많은 근본을 이루고 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전 인격으로 우리 손이 한 작업을 우리 눈이 본 것을, 우리 귀가 들은 것을, 우리 발이 걸은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산속 풍향계처럼 갑자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린 것이다. 그 당시 달아나는 대신에 그는 그 대신에 마치 겨울에 아이들이 얼기 위해서 여기저기 눈 속에 눕듯이 누워버렸다. 이 반대 방향이었더라도 달아나는 것인데 왜냐하면 단지 도주만이 그의 발꿈치로 그리고 단지 발꿈치만이 그를 세상에서 지탱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남자와 이 아이들. 이들은 자신들이 누워 있었다는 사실, 혹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승복했다는 사실이 자신들의 죄라는 것을 알고는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들밭에서 혹은 도시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겪고 나서 예전에 저지른 어떤 죄나 어떤 강요든지 모두 다 잊는다는 사실에 그들이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새로운 기반에서 처음 겪듯이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는 없다. 나는 잠들지 않아 라고 대답하고 그는 눈을 뜨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만약 잠이 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니? 그러면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 앞에서 네가 나를 꽉 붙들었던 것이 아니야? 그래, 정말 오래전 일이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 시계만큼은 주머니에 두렴. 사실 이미 아주 늦은 시간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약간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을 감추려고 애써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드니? 그러니까 너는 기꺼이 올라가고 싶지. 그것도 아주 기꺼이. 그러니까 말해보라니까. 내가 너를 물지는 않아. 봐라. 여기 아래보다 위에서 더 잘 지낼 것이라고 네가 믿는다면 그러면 그냥 위로 올라가렴. 당장에. 내 생각할 것 없다. 그것은 내 견해라는 것.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 아무개의 견해라는 것. 네가 곧 다시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 서 있다면 아주 좋을 것이고 너는 그 사람 얼굴을 전혀 쳐다보지 않을 것이지만 너와 팔짱을 끼고 가까운 술집에서 포도주로 기분을 띄우고 그러고 나서 자기 방으로 데려갈 사람이다. 그 방은 정말 비참하고 그래도 그것과 밤 사이에는 판때기 몇 장이 있는 방을 말한다. 너는 우선은 이런 견해를 비웃을 수 있어.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네가 원하는 누구 앞에서나 그것을 반복할 수 있다. 여기 아래서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내가 여기 배수관에 누워서 빗물을 고이게 하거나 위에서 같은 입술로 샴페인을 마시거나 이제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없다. 거긴 어떤 차이가 없어. 더욱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의 여지조차 없고 내게 주어진 적은 없다. 사람들이 주의를 주는 그런 종류의 무엇인가가 나한테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내게 필요한 의식의 구조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니? 이 의식에서 나야말로 그냥 계속 기억할 수 있을 뿐이다. 벌레보다 더 나을 것도 없다. 하여간 너, 네 속에 숨겨진 게 전부 무엇인지를 누가 알겠니? 너에겐 용기가 있잖아. 적어도 용기는 갖고 있다고. 네가 믿고 있잖아. 어쨌거나 시도하렴. 넌 도대체 무엇에 도전하는데? 문간에 서 있는 하인의 얼굴을 주위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미 자신을 알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네가 나한테 솔직했다고 확실히 알았었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내가 위에 있었을 거야. 네가 나한테 솔직했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니? 너는 지금 내가 어린아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들여다보는구나. 그것은 너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은 정말 훨씬 더 불쾌하게 만든다. 하지만 어쩌면 너는 불쾌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어. 그런데다 나는 골목길의 공기를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한다. 이렇게 나는 이미 사회로 올라가 있는 거야. 내가 주목하면 그 사실은 내 목을 자극한다. 너는 짐작하고 있지. 게다가 나는 기침을 하고 있어. 너는 도대체 내가 위에서 어떻게 지낼지 짐작은 하니? 그리고 발은? 이 발로 난 홀에 들어갈 것인데 다른 발을 끌어오기도 전에 이미 변신해 있을 거야. 네가 오라. 나는 너에게 솔직하지 못했어. 하지만 망각은 여기에 전혀 맞는 단어가 아니다. 이 남자의 기억은 자기의 상상력과 마찬가지로 별로 고통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산을 옮길 수는 없다. 이제야말로 이 남자는 우리 민족의 밖에, 우리 인류의 밖에 서 있다. 그 남자는 끊임없이 굶주리고 있고 단지 그 순간만이 그의 것이다. 즉, 그에게는 괴로움이 늘 지속되는 순간만이 있고 또 이 순간에는 한순간의 불꽃이라고는 결코 피어오르는 적이 없다. 그는 항상 딱 한 가지만을, 즉 자신의 고통을 갖고 있는데 온 세상 주변을 다 둘러봐도 그야말로 의술인 척 할 수 있었을 둘째도 없다. 그는 다만 자신의 두 발을 디딜 만큼의 바닥만을, 자신의 두 손을 덮을 만큼의 발판만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그는 버라이어티 쇼의 공중근의 고개사보다도 훨씬 적은 면을 필요로 한다.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는 붙잡아줄 안전망까지 아래에 펼쳐져 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인 우리를 그래도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유지해준다. 즉, 우리의 무의도식 거의 전부를 우리는 그들의 균형 속에 위아래로 흘러가게 하면서 우리 직업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미래가 양에 있어서 우월한 것을 과거는 무게로 대체한다. 그리고 그들의 끝에서는 양쪽을 정말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다. 가장 이른 청소년 시절은 나중에는 미래처럼 밝아질 것이고 미래의 끝은 원래는 우리의 모든 탄식과 더불어 이미 경험한 것이고 과거인 것이다. 이원은 이렇게 거의 완결된다. 우리는 이원의 주위를 따라가고 있다. 이원은 이제 우리들 것이다. 하지만 이원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동안에 한해서만 우리 것이다.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옆으로 비켜서면 이미 그를 공간 안으로 잃어버린 것이다. 어떤 자기 망각 속에 그리고 경악으로 놀라움으로 피곤해서 산만함 속에 비켜서게 되면 말이다. 이제껏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코를 파묻고 있었다. 지금 과거에 헤엄쳤던 사람이고 현재 산책하는 사람인 우리는 물러섰고 실패했다. 우리는 법 밖에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도 누구나가 우리를 법에 따라 취급한다. 1910년 11월 6일. 더욱이 내가 쉽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나한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를 비교한다면 옳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니까. 원래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도시에 있을 거야? 얼마나 오래 네가 도시에 있는지를 내가 묻고 있어. 5개월 동안. 하지만 나는 이미 그 도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얘야, 나는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했어. 내가 만약 이렇게 돌아보면 밤들이 있는지조차 전혀 모르겠구나. 내게는 낮은 것처럼 여겨져. 너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때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 또 빛이 구분된 적조차 한 번도 없었어. 1910년 11월 6일. 미세에 대한 마담 슈니의 회의. 입맛을 다시는 유대인 여성의 습관, 프랑스어를 이해하려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에피소드 전체에 잔해해서 가슴속에 계속 살아남아야만 하는 결말 바로 전까지 에피소드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프랑스어는 눈앞에서 사라졌다. 어쩌면 우리가 그때까지 너무 애를 썼나 보다. 프랑스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끝나기 전에 가버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들을 만큼 충분히 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충분히 들으려면 멀었고 낭독되는 단어보다 특석에서 나는 기침소리가 더 잘 들리는 홀의 음향 효과. 라헬과의 만찬. 그녀는 라신을, 미세 글이 있는 페드라를 읽는다. 그 책은 그 밖에도 가능한 모든 것이 놓여있는 테이블 위에 그들 사이에 놓여있다. 클로델 형사, 넓은 얼굴이 자리한 눈이 내뿜는 광채. 그는 계속해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한다. 개별적으로는 작별 인사도 했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작별 인사를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누군가와 작별하고 나면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새로운 사람에게 이미 작별했던 사람이 다시 줄을 서기 때문이다.